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국무부는 기존의 북한 정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 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에 대한 지속적인 도전이란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인내와 일관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같이 말했습니다. 성 김 특별대표는 미국이 억지와 외교, 압박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북한이 확산이나 불법 활동에 가담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성 김 특별대표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권 문제에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킹 특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1월에 발동한 새로운 행정명령을 활용해 북한 인권 유린자들을 제재할 방안도 미 정보 당국과 재무부와 협력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 8개월 만에 재개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이틀째 행사가 오늘 금강산에서 계속됩니다. 금강산 호텔과 외금강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낸 남측 상봉단 96가족 389명과 북측 96가족 141명은 오전 9시 반부터 가족별로 비공개 개별 상봉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이어 공동 오찬 행사를 갖고 오후에는 단체 상봉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 작별 상봉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상봉 일정을 마무리한 뒤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4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2회차 상봉에서는 남측 9가족이 북측 가족 180여 명을 만납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2월 이후 처음이고 한국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영국을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 영국 두 나라가 더욱 독자적이고 공통의 이익을 가진 공동체가 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번 영국 방문으로 두 나라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격상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의회 연설에 앞서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런던 호스가즈 퍼레이드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련한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은 21일에는 데이비드 카메론 영국 총리와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편 시 주석의 영국 방문 중 항의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인권단체들은 카메론 총리에게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폭력 사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 총장은 20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번 방문은 양측 간 격화되는 폭력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종이라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중동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공개한 동영상 성명에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느끼는 좌절과 우려를 이해한다며 양측 모두 테러와 선동을 벌이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공습 지원을 받은 시리아 정부군이 20일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북부 알레포 지역에 진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리아 주민 수만 명이 추가로 피난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중국 위안화 약세에 대한 비판을 완화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9일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과 경제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위안화가 상당히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종전의 표현을 중기적으로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2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는 가수를 싱어송라이터라고 부르죠. 싱어 가수이고요. 송라이터 노래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가수들은 남의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서 노래가 흥행하면 저작권료도 받으니까요. 더 많은 수익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싱어송라이터만큼 잘 나가는 가수가 있을까 싶네요. 25살의 백인 여가수, 미국인 여가수 타일러 시프트인데요. 금발머리인데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춤을 추며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릅니다. 주로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를 만들어서 젊은 층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죠. 자선사업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가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모양입니다. 가수로서요. 올해에만 벌어들인 수익이 3억 달러가 넘는다는데요. 하루에 100만 불씩 번 셈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가 스위프트가 30살이 되기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이 될 거란 전망까지 할 정도입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위치에 올랐고 음악 산업을 이끌기까지 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6월에 미국의 애플사가 음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였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 음악가들에게 저작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가 이 타일러 스위프트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고 바로 이 정책을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은 대기업 총수가 부럽지 않습니다. 1년에 수억 불씩 벌어들이니까 말이죠. 인기 많고 실력 있는 가수들이 재력을 키워가면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여가수의 노래 한번 틀어드리도록 하죠.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도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소식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에서 뉴스의 배경과 용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간 기획물 영화로 듣는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0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은 오늘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21일 수요일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함경남도 동해안은 늦은 밤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 2도에서 22도 되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2도에서 20도 분포 보이겠고요. 신의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10도에서 12도 분포, 개성 구름만 조금 끼겠습니다. 13도에서 22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타일러 스위프트가 부릅니다. Shake It Off 들어보시죠.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김정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들 들어왔습니까?
네, 일부 공화당 대선 주자들이 러시아의 개입으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는 시리아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가 사형 집행을 오는 2017년까지 연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약을 줄이고 대면 치료를 늘리는 등 다른 치료 방법을 병행하면 정신병 증상이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인데요.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온 후보 가운데 몇몇이요. 이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나갈 공화당 주자를 뽑는 이 경선에 나온 후보 가운데 일부가 시리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은 특히 지난주 미국 MSNBC 방송에 나온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말에서 잘 볼 수 있는데요.
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방송과의 회견에서 시리아에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현재 시리아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린지 그레이엄 후보나 제프시 후보 등도 언론 회견에서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시리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이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뭐 말 그대로 비행기가 일절 다닐 수 없는 구역을 말하겠죠.
네.
이건 보통 어떤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설치하는데 시리아 같은 분쟁 지역에서는 군용기가 특정 지역을 공격하는 걸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분쟁 지역에서 과거에 비행 금지 구역이 설정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난 1990년대에는 이라크, 그리고 2011년에 내전이 벌어졌던 리비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이 들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 상공에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어서 정부군 쪽 군용기가 반군을 공격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지지하는 측에서 이 대개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웁니다. 먼저 시리아에서 난민 발생을 막는다. 다음 이 정부군 전폭기가 살상력이 큰 폭탄을 민간인이 사는 지역에 떨어뜨린 것을 막고 또 시리아 반군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요즘 러시아 공군이 시리아에 들어가서 반군과 SIL, 그 ISIL 목표물을 공습하고 있는데요. 그럼 시리아의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면은 러시아 공군기도 대상이 되는 것 아닌가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이 크리스티 주지사는 방송 회견에서 러시아 전폭기가 비행 금지 구역에 들어오면 격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러시아가요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최근에 또 시리아 사태에 개입해서 서방 세계의 반발이 심한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러시아에 강하게 대응하기를 원하는 공화당 쪽에서는 이 비행 금지 구역 설치를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경선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이 크리스티 주지사 외에도 대략 6명이 시리아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걸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 폭스뉴스가 이번 달에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가운데 75%가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보다 시리아에서 우위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공화당 쪽에서는 아무래도 비행금지구역 같은 강수를 써서 러시아에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중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아사드 시리아 정권에 저항하는 반군을 지원한다는 전략에 의문을 나타낸 바 있었고요.
네.
또 러시아가 ISIL 격퇴작전에 참여하는 걸 환영한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참고로 공화당 쪽에서는 랜드 폴 후보가 유일하게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민주당 쪽 대선 주자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쪽의 유력한 후보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이 방안을 지지합니다.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 러시아를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이 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리아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었습니다.
네.
반면에 마틴 오말리 후보하고 버니 샌더스 후보는 반대하는데요. 이 오말리 후보는 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고요. 샌더스 후보는 이 조처로 미국이 시리아 내전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짐 웹 전 버지니아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TV 토론회에서 가타부타 자기 생각을 확실하게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참고로 오늘 나온 소식이죠. 이 웹 후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경선에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현재 이 웹 전 상원의원은 무소속으로 대선에 나가는 걸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주장은 사실 백악관의 뜻과는 어긋나는 거죠.
물론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 시리아의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드는 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미리 선을 그어놓은 바 있습니다.
네, 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역시 아까도 말했지만은요, 러시아 공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리아의 비행 금지 구역을 만들면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벌이는 러시아 공군기와도 부닥쳐야 하는데요.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이라도 이런 상황은 아마 피하고 싶은 현실일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화요일에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상공에서 양국 군용기가 충돌을 피하고 또 비상시에는 서로 도움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가요, 사형 집행을 2017년까지 미뤘다고요.
네, 오하이오주 갱생교정부가 어제죠, 월요일 19일에 성명을 냈는데요. 지난해부터 중단된 사형 집행을 내년에 재개하지 않고 최소한 2017년까지 미룬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오하이오주가 내년 2016년에 모두 11명을 처형할 참이었는데요. 이번 조처로 이들에 대한 형 집행이 오는 2017년과 2019년 사이로 미뤄졌습니다.
네, 이 사형 집행 계획이 다시 조정된 이유가 뭔가요?
네, 이 오하이오 주구는 성명에서 이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정을 다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약간 오하이오 주에서 지난해부터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이유도 약물과 관계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1월에 이 사형수 하나를 약물 주사 방식으로 처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보통 이 과정이 10분에서 15분이 걸리는데 당시에 이 사형수가 집행 과정에서 20분 이상 고생하다가 죽었습니다.
네.
사형수가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숨을 몰아쉬고 주먹을 불끈 쥐는 등 이 고통을 호소했는데요. 이런 현상이 발생한 뒤에 오하이오주가 사형 집행을 지금까지 중단하고 있는 겁니다. 오하이오주가 원래 2016년부터는 이 세약을 써서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주정부가 이 새로운 약도 아직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많은 주가요 사형 집행에 약물 주사 방식을 쓰는데요. 이 방식을 두고 사실 최근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교수형이나 전기 의자 처형 방식 그리고 총사령보다 이 약물 처형 방식이 고통이 덜하다고 해서 이 많은 주가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근데 오하이오 주 사례에서 본 것처럼 이 약물 처형 과정에서 이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생겨나면서
네.
이 방식이 과연 인간적이냐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약물 처형 방식에 도전하는 법정 소송도 줄을 이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약물 처형에 들어가는 특정한 약물이 고통을 주니까 이 약물이 들어가는 사형 집행을 중단시켜달라는 요구에서부터 이 사형 집행에 쓰는 약물의 성분을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다양한 소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올해도 눈길을 끄는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정 약품을 쓰는 약물 처형 방식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이 연방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송이었는데요. 그런데
네.
올해 6월에 연방 대법원이 주정부 측 손을 들어주고 이런 처형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요. 오하이오주를 포함해서 많은 주정부가요. 약물 처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약물 처형을 비판하는 소리가 알려지면서 이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약물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워져서 그렇답니다.
네.
이 약물을 만드는 회사가 이 자신들 평판을 생각해서 약 판매를 거부한다든지 아예 약물 생산을 중단하면서 그렇게 됐다는데요.
네.
이런 어려움이 생기자 이 몇몇 주정부는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약물을 얻어오거나 아니면 아예 미국 밖에서 이걸 구매할 방법을 찾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군요.
네.
참고로 이번에 사형 집행을 다시 연기한 오하이오주는 최선을 다해 약물을 구해서 이번에 조정한 일자에 사형 집행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식인데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총을 마구 쏴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종종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의회를 중심으로 정신병 치료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관련해서 화요일에 눈길을 끄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20일 학술지 미국 정신의학 저널에 논문이 하나 실렸습니다.
네.
이 논문은 미 국립정신건강연구소가 비용을 대고 이름이 좀 긴데요. 호프스트라노쇼어 LIJ 의과대학 이 정신과 소속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를 담았는데요.
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정신병을 다스리는 약을 적게 먹고 동시에 1대1 대화치료법이나 가족의 지원을 많이 받는 정신병 환자가 증상이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자 정신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을 말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연구 대상이 된 병이 바로 조현병입니다.
네, 조현병이라면은 옛날에 남한에서 정신분열증으로 부르던 병이죠.
맞습니다. 이 남한에서 오랫동안 이 정신분열증이란 말을 쓰다가 이게 일본에서 온 말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조현병이란 말을 쓰는데요.
네.
이게 이제 뜻풀이를 하면 사고의 장애나 감정, 의지, 충동 따위의 이상으로 인한 인격 분열 증상으로 현실과의 접촉을 상실하고 분열병성 황폐를 가져오는 병이라고 사전에 정의돼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에서는 이 조현병 환자가 대략 200만 명 이상이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인구에서 1%가 채 안 되는 비율입니다.
네. 자, 이 조현병 환자들을 상담 치료도 받지만 되게 강한 약을 먹어도 증상을 다스리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항정신병 의약품이 부작용이 아주 큽니다.
네.
가령 약을 먹으면 체중이 불거나 또 극단적으로 나른해지고요. 거기다가 이제 감정 변화가 심해져서요. 이런 약을 먹는 환자 가운데 4분의 3이 대부분이 그러니까 1년 반 안에 약을 끊는다고 하는군요.
네. 뭐 약을 끊게 되면은 증상이 또 심해질 텐데 그런데 이번에 약을 줄이고도 증상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방법이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진이 지난 2009년부터 미국 21개 주에 있는 34개 치료소에서 이 조현병 초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 40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겁니다.
네.
연구진은 환자들을 둘로 나눠서 한쪽에는 약만 주고요. 한편에는 약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 적용된 치료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 먼저 환자들에게 주는 약을 최대 50%까지 줄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조처를 추가로 적용했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제 일터나 학교에서 이런 조현증 환자들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환자 가족에게 이 해당 환자의 증상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환자와의 1대1 대화요법을 통해서 이 환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또 자신의 증상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지켜봤더니 약과 다른 치료를 함께 받은 환자들이 더 차도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이 실험을 하고 대략 2년이 지날 무렵부터 이 복합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상태가 그냥 약만 먹은 환자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번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조현병에는 초기 치료가 아주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 조현병 초기 증상이 대개 청소년기 후반이나 20대 초반에 나타난다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복합치료를 빨리 받으면 받을수록 더 좋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연구 결과로 실제 치료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많은 학자가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 32개 주가 연방정부 기금을 써서 이 조현병 복합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미 기금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방의회에 나와 있는 이 정신건강개혁 법안에도 이번 연구 결과가 언급돼 있다고 하니까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 새 치료법이 얼마나 시중에 보급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존 베이너 미 연방 하원의장이 돌연 하원의원과 하원의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히면서 이 차기 연방 하원의장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를 두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자, 특히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에서 차기 하원의장이 선출될 텐데 과연 공화당 내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의장 선출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지도 관심거리인데요. 자, 오늘은 요즘 미국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이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가 어떤 모임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하우스 프리덤 코커스 이름부터가 좀 생소하죠. 일종의 의원들의 모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코커스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실 텐데요. 코커스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각 정당의 당원대회를 코커스라고 하고요. 또 의회 내 같은 당 의원들의 모임인 의원총회도 코커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정당에 상관없이 특정 연방 상하원 의원의 모임을 코커스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어 의회 내에 블랙 코커스라고 하면 흑인 의원들의 모임이고요. 코리아 코커스라고 하는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리덤 코커스는 프리덤, 그러니까 자유라는 이름을 가진 의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하원이 뜻하는 하우스가 붙어서 공식 명칭은 하원 프리덤 코커스인 거죠.
네.
이 자유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프리덤 코커스는 자유를 중요시하는 이 미국의 건국 정신을 되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리덤 코커스의 사명을 담은 이 선언문을 보면요. 이 정부가 자신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 미국인들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는 모임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프리덤 코커스는 열려있고 책임감 있고 제한적인, 그러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요.
네.
또한 이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모든 미국인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프리덤 코커스라는 이름을 듣기 시작한 게 최근인 것 같거든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네. 최근에 들어보신 게 당연한 것이요. 올해 창설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하이오주를 대표하는 하원의원이자 현재 프리덤 코커스의 의장인 짐 조던 의원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믹 멀바니 의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마크 메도우즈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주축이 돼서 모임을 결성했는데요. 프리덤 코커스 측이 공개하지 않아서 정확한 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약 40명의 의원들이 속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프리덤 코커스는 하원 보수파 의원들의 모임으로 오랜 역사를 가진 이 공화당 연구위원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도 프리덤 코커스에 소속된 대부분의 의원이 연구위원회에도 소속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 들은요, 이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특히 더 보수적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보수파를 우파라고도 하지요. 프리덤 코커스는 우파나 극우파 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지역으로 보면 주로 미국 남부와 로키 산맥 서쪽, 그러니까 미 서부의 준교외 지역, 또 시골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네.
이들 지역은 유권자들의 성향 자체가 보수적인데요. 그러니까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은 이런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요. 미 연방의회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보수적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대변하고 있지만은요,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강경하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의 그런 면이 부각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지요.
네.
자, 올해 초에 미 국토안보부가 하마터면 셧다운, 즉 부분 업무정지 사태를 맞을 뻔했습니다. 이 당시 하원은 미 국토안보부의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법안을 연계해서 상정했는데요. 프리덤 코커스를 중심으로 한 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이 이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 체류자 구제 방안을 되돌리는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행사한 겁니다.
네.
결국 상원은 다시 국토안보부 예산안 시한을 일주일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만들어서 하원으로 보냈고요. 하원은 이 시한 만료 약 2시간 전에야 간신히 시한을 늘릴 수가 있었죠.
네. 당시에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3주간의 연장안을 제안했다가 의원들로부터 거부를 당하면서 공화당 내에 분열 조짐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는 존 베이너 의장을 비롯한 공화당의 지도부가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표출되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일명 베이너 의장 쿠데타 사건으로 불리곤 하는데요. 이 프리덤 코커스의 핵심 의원인 마크 메도우즈 하원 의원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메도우즈 의원은 베이너 의장이 민주당 출신인 오바마 대통령과 싸우기는커녕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오히려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막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지진 않았지만 이 강경 보수파들이 베이너 의장에게 강한 반감을 갖고 이 정면 도전을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꽤 컸습니다.
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이달 초에 베이너 의장이 돌연 의장직과 의장 상 의원직하고 의장직까지 사퇴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 바로 이 프리덤 코커스 압박 때문에 물러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또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네. 이 프리덤 코커스는 차기 하원의장 후보로 대니얼 웹스터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기 위원장으로 강력하게 거론됐던 후보는 케빈 메카시 의원이었는데도 말이지요.
예.
메카시 의원은 하지만 의장 선출 투표 직전에 후보 사퇴를 전격 선언했는데요. 메카시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관련해 실언한 것도 있지만 프리덤 코커스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그런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숫자가 40명쯤이라면은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영향력은 적지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는요, 또 앞으로 하원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법안 상정 과정이나 하원의 운영에 있어서 이 전통적으로 하원 지도부가 행사하던 영향력을 프리덤 코커스가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하고 있는 이 대니얼 웹스터 의원의 경우 도요. 그렇게 보수적인 의원은 아니지만 프리덤 코커스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지요.
네.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하원 의장으로 선출하겠다는 건데요.
네.
현재 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폴 라이언 의원이 하원 의장 출마를 망설이는 것도 바로 이런 프리덤 코커스의 의도가 부담되기 때문이란 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강경한 행보 때문에 프리덤 코커스를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정치인과 국민들도 제법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요, 또 프리덤 코커스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프리덤 코커스가 사사건건 오바마 대통령과 대립하려고 하고 정부 폐쇄를 주도하는 단체이자 공화당 내에도 해를 끼치는 단체로 보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네. 뭐 독재 국가가 아닌 미국에서 의원들 간의 의견 대립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이 프리덤 코커스는 정부가 기능을 다하기 위해 침묵은 답이 아니고 또 활발한 의견 충돌과 혼란은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미 건국의 아버지들처럼 더 나은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토론 가운데 발생하는 의견 충돌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한 요소이고 유권자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건강한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공화당으로 봤을 때도 프리덤 코커스의 강경한 행보는 당이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 하원의 프리덤 코커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현수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은 영화를 통해서 미국 역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영화로 듣는 미국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정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영화 Ride with the Devil 소개해드렸죠.
그렇습니다. 지난 1999년에 나온 이 영화는 남북전쟁 초기 캔자스주와 미주리주 서부를 피로 물들였던 전투를 잘 그린 영화인데요. 타이완계인 앙 리가 감독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영화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새로운 영화가 나오나요?
네, 오늘은 남북전쟁을 그린 영화 두 번째 편으로 남북전쟁의 전세를 가름한 게티즈버그 전투를 그린 영화 게티즈버그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1993년에 공개된 4시간짜리 영화입니다.
게티즈버그 전투에 참여한 실제 인물과 이 사람들의 역을 맡은 배우들의 얼굴이 나란히 나오면서 영화가 시작된다. 남북전쟁이 시작되고 2년이 지난 1863년 6월, 로버트 리 장군이 이끄는 남부연합군이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포토맥 강을 건너 북쪽으로 향한다. 리 장군이 이끄는 남군은 7만 명 규모였고 이들의 목표는 북부 연방군을 메릴랜드주와 펜실베니아주 접경에 있는 평지로 끌어내 분쇄하는 것이다. 한편 남군의 이런 움직임에 대응해 북부 연방군 8만 명은 버지니아주를 떠나 남군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당시 리 장군은 남부연합정부가 평화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평화안은 리 장군이 북군을 섬멸할 경우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 보내질 참이었다.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졌던 1863년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였는데요. 작가이자 역사학자인 해럴드 홀저 씨는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지기까지의 남북전쟁의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1861년 4월 12일에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속 남부연합군이 찰스턴에 있는 연합군의 섬터 요새를 공격하면서 남북전쟁이 시작됐죠.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남부연합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선포하고 지원병을 모으기 시작했고요. 이런 가운데 남부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버지니아주가 미국 연방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능한 군인인 로버트 리 장군이 연방군을 맡아달라는 링컨 대통령의 청을 거부하고 남부연합군에 합류하는데요. 이때부터 1863년까지 남부연합군과 북부연방군이 각지에서 정말 처절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1863년에 들어 새로운 상황이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다시 해럴드 홀저 씨의 설명을 들어봅니다.
그 전 해에 노예를 해방한다고 선언한 링컨 대통령이 1863년 1월 1일에 이른바 노예 해방 선언서에 서명하죠. 이로써 북부 연방이 수행하는 전쟁의 목적이 노예제를 없애는 것이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전에는 전쟁의 목적이 미국 연방을 지키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하지만 1863년부터는 이게 노예 해방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북부 연방이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 400만 명이 해방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1863년에 북부 연방군이 게티스버그를 포함해 중요한 두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겁니다.
What do you got? I got the position of the Yankee Army. Only a few miles down the road. Whole Yankee Army coming this way, 7 corps.
A few miles.
Yes, two brigades. The Yankee cavalry down that road about 2-4 hours away.
1863년 6월 30일 전직 배우 출신인 해리슨이 정찰 임무를 마치고 남부 연합군 부대로 복귀한다. 해리슨은 존 롱스트리트 장군에게 북부 연방군 7개 사단이 이동한다고 전한다. 롱스트리트 장군은 이 보고를 토대로 남군 총사령관 로버트 리 장군과 작전을 논의한다. 이어 두 사람은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게티스버그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분석하고 이곳으로 군대를 이동시킨다.
Captain Brewer, sir. 118th Pennsylvania. If you're the commanding officer, sir, then I present you with these prisoners here. And you're welcome to them. Lord knows. Had to use the bayonet to keep them moving.
한편 북군 진영의 조슈아 챔벌레인 대령은 싸우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은 메인주 출신 병사 120명을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이들은 애초에 약속받았던 기간보다 1년을 더 복무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상태다. 사령부는 이들 병사가 말을 듣지 않으면 총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There's nothing I can do today. We're moving out in a few minutes. We'll be moving all day. I've been ordered to take you men with me. I'm told that that if you don't come, I can shoot you.
챔벌레인은 끝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들을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면서 함께 싸우자고 설득합니다. 챔벌레인 대령은 행군할 때 말을 타지 않고 사병들하고 같이 걷는 등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장교였습니다. 1863년 7월 1일, 드디어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방군이 게티즈버그에서 맞붙었습니다. 첫날 전투에서는 해리 히스 장군이 이끄는 남군과 존 뷰포드 장군이 이끄는 북군이 격돌했는데요. 이 전투에서 북군은 남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Why are you fighting this war?
Why are you fighting it?
I want to free the slaves, of course. Preserve the Union.
I don't know about some other folk, but I ain't fighting for no darkies one way or the other. I'm fighting for my rats. All of us here, that's what we're fighting for.
챔버레인 대령의 동생 토마스 챔버레인은 형과 함께 장교로 전투에 참여한다. 그런데 토마스는 이동 중에 남군 포로를 만나자 이 포로들에게 왜 싸우느냐고 묻는다. 그러자 남군 포로는 자신이 노예제를 찬성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포로는 그러면서 북부 사람들이 왜 남부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한다.
Well, if you mean the race, I don't really know. This is not a thing to be ashamed of. The thing is, you cannot judge a race. Any man who judges by the group is a peewit.
조슈아 챔버레인 대령은 아끼는 부하인 버스터 상사와 노예 제도에 관해 얘기한다. 챔버레인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흑인이 백인들과 똑같은 능력을 갖춘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자 버스터 상사는 인종이나 국가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정의를 실현하려고 전쟁에 참여했다고 밝힌다.
What a piece of work is man.
이 대화에서 조슈아 챔버레인 대령은 흑인과 백인을 동등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었고 버스터 상사는 그것보다는 노예 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군 측에서는 또 다른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My home is in Virginia. The government of my home is home. Virginia would not allow itself to be ruled by
남부 연합군에 참여한 병사들은 하나같이 북부가 노예제를 빈미로 남부를 간섭한다고 주장합니다. 영화에서 남군의 짐 캠퍼 대령은 영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에게 자신이 버지니아 출신으로 버지니아는 버지니아 정부가 다스려야지 연방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캠퍼 대령은 그러면서 링컨 대통령이 북부 양키들의 대통령에 불과하고 돈밖에 모르는 북부 사람들은 흑인들 얘기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Colonel, sir, you're the end of the line.
Yes.
You are the extreme left of the Union Army. Understood? The line runs all the way from here back to Cemetery Hill. But it ends here.
Understood.
You cannot withdraw under any condition.
한편 전투는 이틀째로 접어들고 게티스버그에 도착한 챔버레인 부대는 중요한 고지를 지키라는 명령을 받는다. 지휘부에 이 같은 명령을 전달하던 장교는 챔버레인 대령에게 후퇴는 있을 수 없다며 목숨을 다해 고지를 지키라고 단호하게 명령한다. 챔버레인이 이끌던 메인 연대는 훨씬 적은 수와 화력에도 불구하고 결사적으로 싸운다. 하지만 이렇게 결사항전하던 챔버레인 연대는 결국 탄알이 다 떨어진다. 그러자 챔버레인 대령은 죽음을 각오하고 모두 총검을 총에 꽂고 돌격하라고 명령한다.
Left wing, right wheel.
Right wheel!
Charge.
군인답게 용감하게 싸우다 죽기로 한 챔버레인 연대는 함성을 지르며 내리막길을 달려 남군 진영을 향해 돌진한다. 이때 방심하고 있던 남군들이 진영이 무너지면서 죽거나 북군에 사로잡히는 기막힌 일이 벌어진다. 남군들은 총검을 가지고 자신들을 향해 돌진하는 북군들의 총에 총알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자, 둘째 날 전투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가진 챔버레인 대령이 큰 공을 세우는군요.
그렇습니다. 챔버레인이 이끌던 메인 연대가 지키던 고지는 게티즈버그에 모여있는 북부 연방군을 지키는데 제일 중요한 길목이었는데요. 메인 연대가 처절한 전투를 벌여서 이 고지를 지켜냄으로써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합니다.
네, 영화 게티즈버그 오늘이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에 소개되나요?
다음 시간은 영화 게티즈버그 두 번째 시간으로 게티즈버그 전투의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 영화로 듣는 미국사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일상 영어를 알기 쉽게 배워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입니다. 입니다. Have you ever heard this American English phrase?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Well, this is the phrase that we're going to learn about today.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쳐 드렸니? 라고 묻자 마이크가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새로운 것을 알려드리는 게 쉽지가 않네. 하나도 이해 못하시더라고. 라고 대답하고 있네요. 제이슨이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쉽진 않겠지만 꼭 참고 잘 가르쳐드려. 라고 말하고 있어요. Keep today's phras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Today's phrase is... You can't teach, T-E-A-C-H,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R-I-C-K-S,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This phrase means that it is very difficult to teach someone new skills or to change someone's habits or character. 늙은 개에게는 새로운 것을 가르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새 기술을 가르치거나 사람의 습관이나 성격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럼 예문을 통해 알아볼까요? 올해로 팔순을 맞으신 아버지께 컴퓨터를 가르쳐드리려고 하는 친구에게 It's going to be hard for him to learn.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연세 때문에 제대로 배우기 힘드실 거야. 가르쳐드리기 어려울걸?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으로 old habits, H-A-B-I-T-S, habits die hard. old habits die hard가 있습니다. old habits die hard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 즉, 오래된 습관은 바꾸기 힘들다는 뜻이죠. 오늘의 표현,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꼭 기억하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did you get a chance to teach your grandfather how to use a smartphone?
I tried, but I gues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because he just couldn't seem to understand what I was explaining to him.
Well, it may seem impossible, but just be patient.
Okay, got it.
So today we learned what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You can't teach an old dog new tricks means. Try using this phrase with your friends.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If I could save time in a bottle, the first thing that I'd like to do is to save every day till eternity passes away, just to spend them with you. If I could make days last forever, if words could make wishes come true, I'd save every day like a treasure, and then again I would spend them with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I've looked around enough to know you're the one I want to go through time with. If I had a box just for wishes and dreams that had never come true, the box would be empty except for the memory of how they were answered by you. But there never seems to be enough time to do the things you want to do once you find them.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인 앙골라는 최근 기니만의 해양,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헬렌 라라임 앙골라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발간된 저널드 앙골라지에서 이번 회의는 국제 해양과 에너지 분야의 민간, 공공부문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역내 안보를 강화하고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한 독특하고 중요한 회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에너지 분야에서 기니만은 매우 역동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이곳은 아프리카 대서양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경제 발전에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석유에서 얻는 수익은 역내 국가들이 탄탄한 재정적 기반과 함께 더 많은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다른 나라들을 연결하는 많은 무역길이 기니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나라들은 해양경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할 결의를 보여왔습니다. 지난 2013년에 발표된 해상안전과 보호에 관한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국가들의 선언은 협력과 공동작업, 정보 공유를 위해 기본 틀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기니만 국가 출신 고위 관리들에게 역내 해상 안전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각 부처 간 협력, 정부기관과 민간사업자 간의 방법 공유, 또 잠정적 해상 위기에 대해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역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번 회의는 2013년 선언을 실천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라라임 대사는 미국은 앙골라가 이런 노력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라임 대사는 또 우리 모두는 아프리카의 거대한 잠재력을 믿고 있으며 모두가 이 아름다운 해양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